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노라 하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 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의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말씀의 배경이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1장 그 각 문단의 제목을 보시면서 설교를 따라 들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더 중요하게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받고 죽임당하시기 위해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질책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도다. 도둑놈들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다음날 아침에는 성으로 들어오는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의 상징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열매 맺을 때가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는 자신을 대적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마지막 심판에 관한 세 가지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혹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해 줄 것은 너희 앞에는 심판밖에는 기다리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28절 이하를 보시면 첫째 두 아들의 비유에서는 너희가 발톱에 때부터도 못하게 생각하는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하셨습니다. 33절 이하의 둘째 포도원의 농부 비유에서는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노노 아니라고 실제로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21장 45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을 알고 예수님을 잡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피하지 않으시고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비유의 결론도 똑같이 혹독합니다. 오늘 22장 14절 보시면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받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을 가장 잘 알아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주님의 권위를 악하게 비방하고 주님을 죽이려고 모함할 때 주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심판의 비유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주님은 당시 유대인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크리스천들과 교인들에게 어떤 사람이 심판날에 구원을 받을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한 임금이 있습니다. 아들의 혼인잔치를 성대하게 차려놓고 오래전에 이미 초청한 사람들,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종을 보내서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되니 어서 오라고 전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을 보면 혼인잔치를 벌이기 오래전에 손님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물론 종을 보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잔치제가 되면은 초청에 오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에게 다시 종을 보내서 오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적인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상상치 않았던 일이 일어납니다. 3절을 보면 그들이 오기를 싫어하거늘 합니다. 초청받고 오겠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약속한 사람들이 오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생전 들어가 보지 못할 으리으리한 궁전에 평생 먹어보지 못할 진수성찬 다 차려놓고 와서 먹기만 하라고 하는데도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임금님과 같은 식탁에서 나라의 모든 고관들과 같이 식사하며 교제할 수 있는 엄청난 영광의 기회인데도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립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 임금의 초청을 거절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임금님의 체면에 먹칠을 하는 것이고 임금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자신의 호의를 모욕으로 갚는 백성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고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선한 임금님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서 이번에는 이들의 입맛을 더 돋구는 말을 해주며 백성들을 회유합니다. 4절을 보면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이것도 역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은 백성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임금님이 제발 참석해달라고 간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임금님의 간청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놀랍기 짝이 없습니다. 한 부류는 무관심과 냉담으로 반응했습니다. 임금님의 간청을 무시합니다. 5절을 보면 돌아보지도 않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다른 성경들을 보면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찾아서 일상적인 일을 하던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농부는 농사지으러,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고 합니다. 임금님이 사람을 다시 보내서 초청하시는데도 나는 내 일을 계속해야겠다 하면서 갔다는 말입니다. 나에게는 임금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시급한 일이 있다 한 겁니다. 또 한 부류의 반응은 무관심한 게 아니라 악한 반응입니다. 6절을 보면 자신들을 축복하려는 소식을 전한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였다고 합니다. 때리고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초청받지 못하게 하고 잔치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한 겁니다. 물론 이것은 임금에 대한 반역 행위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말씀의 주인공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다 잘 압니다. 여기 임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 바로 자신들을 가리킵니다. 잔치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축복, 천국의 삶을 가리킵니다. 임금이 보낸 종들은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수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바로 전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 열두 제자들 다 포함합니다. 이들은 6절 말씀대로 모두 잡혀서 능욕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례 요한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참수당했습니다. 예수님 채찍질 맞은 후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제자들 한 명 빼놓고 모두 핍박당하고 순교당했습니다. 여기 5절에 혼인잔치 초청을 거들어보지도 않은 사람들, 천국 복음에 냉담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세속적인 사람들, 마음이 행길과 같이 반들반들하고 돌과 같이 강팍해서 복음의 씨가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미래 거기에 삶에는 관심이 없고 지금 여기에 삶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육신의 물질적인 삶에만 관심이 있고 영적인 정신적인 것에는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 적대적이지는 않지만은 그것에 드릴 시간과 정력과 이런 것들은 나한테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종들을 죽인 사람들이 나옵니다. 악한 사람들, 당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남도 하늘나라 못 들어가게 하고 자신들의 위선적인 삶으로 순수한 사람들 걸려 넘어뜨리는 사람들입니다. 말세의 그리스도를 정면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 종들을 보내셨다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 오래 참으심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무리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무한정 참지는 않으십니다. 종들을 계속 보내셔서 오라고 권유하셨지만 자신을 끝까지 홀대하는 백성 징치하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7절을 보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느니라. 이렇게 수많은 선지자, 예수님, 제자들 보내셔서 권면하는데도, 경고하시는데도 끝내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은 군대를 보내시지 않으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실제로 AD 70년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40년이 채 되지 못해서 로마군을 보내셔서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무자비하게 살상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콩가루로 만드시고 성전은 자취도 없이 사라지게 하신 것 우리 잘 압니다. 자신을 버린 백성과 지도자들 성전 다 없애버리신 겁니다. 임금님은 종들에게 한탄하시면서 말씀합니다. 8절을 보시면 청함받은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먼저 부름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합당치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먼저 잔치에 초청하셔서 참여하게 하시고 이들을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을 초청하고 참여하게 하려고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잔치 초청에 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거리 큰 길로 나가서 아무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종들 큰 길로 나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합니다. 여기 보면은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이 모두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 선한 자 모두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으시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으로 모범적이고 이웃에 선을 행하고 진실을 말하고 살인, 간음, 도적질하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타락한 죄인들, 세리, 간음한 여인들, 도색하는 자들 다 잔치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아들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응한 사람들은, 그 아들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 잔치에 손님으로 와서 앉았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열에 끼었다 하는 겁니다. 물론 잔치 초청에 응했다고 자동적으로 만찬을 먹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 문, 구원에 이르는 줄에 섰다고 모두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 줄에 그동안 오랫동안 서 있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만찬을 먹기 위해서는 임금님이 들어오실 때 그때 만찬이 시작되는데 그때 예복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11절을 보면 이제 임금님이 들어오셔서 만찬장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십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깨끗한 흰옷을 입고 있는데 이 사람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좋은 레스토랑에서도 더러운 옷차림 입은 사람 입장을 거부합니다. 하늘나라 만찬 회장에 더러운 옷 입고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자비가 풍부하신 임금님은 그 자리에서 쫓아내지 않으시고 변명할 기회를 줍니다. 예복을 입을 기회를 줍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어서 예복을 준비하고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는 묵묵부담이었다고 합니다. 저가 말이 없거늘. 예복을 준비해서 입을 시간적 여유를 주시는데도 준비하고 입지 않은 겁니다. 임금님의 혼인잔치의 의전,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 옷이나 입고 터덜터덜 혼인잔치에 나온 겁니다. 임금님의 아들의 거룩한 혼인잔치에서 먹고 마시고는 싶지만은, 구원은 받고 싶지만은 잔치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사람은 되지 못한 겁니다. 왜? 교만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천국 잔치의 법도를 따를 마음이 없는 것을 아시고 임금님이 하인들에게 명합니다.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 이 마지막 말씀을 읽으면서 이 예복의 의미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예복은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가리킨다. 다시 말해서 여기 예복은 이 사람이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 사람은 이 예복을 애시당초 받지 못해서 이 예복을 입지 못한 것이다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자세히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하는가?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어주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같게 하셨음이니라. 요지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다는 거예요. 의의 겉옷을 내게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 지금 주님 비유 이야기로 돌아와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애당초에 하나님께서 예복을 주시지 않았다, 애당초 구원으로 부름을 받지 않은 사람이다 하고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칼빈주의를 믿는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어떤 말씀을 보든지 그 말씀의 직관적인, 천치 바보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쓰고 있는 신학 이론의 안경을 끼고 이 말씀을 거기다가 뜯어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죄인들 누구나 더러운 옷, 누더기 옷을 입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5절 말씀대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우리는 전혀 의롭지 못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100%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의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유식한 표현을 사용하면 imputed righteousness,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의,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누가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사는지 어떻게 아는가? 성경은 곳곳에서 말합니다. 그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다. 행위를 보기 전까지는 알 재주가 없다. 왜? 너도 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의 옷을 입었다고 하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의 예복을 입은 자는 공의롭고 거룩하고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기 시작한다 하는 겁니다. 참 구원받은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조금씩 조금씩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의 옷, 깨끗한 옷을 입어간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단순합니다.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제 정말 천국 잔치가 시작됐을 때 깨끗한 흰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뵙지 못하리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복음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은 많지만은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적습니다. 왜? 첫째, 자신의 목전에 있는 일들에 취해서 복음에 냉담한 사람들, 복음을 듣지만은 복음의 요구에 순종하지 않기에 실질적으로는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가 눈치 없이 복음을 계속 전하면 복음에 악하게 반응해서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어떤 경로를 통해서건 초청에 응하기는 했지만 지속적으로 성화되어 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비유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말씀합니다.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말씀 깨끗한 양심으로 묵상하다 보면 두 번 놀라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천국잔치에 초청하시고 우리가 만찬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교제하며 먹고 마시기를 원하신다. 주님을 지속적으로 홀대하고 대적하는 우리들 끝까지 인내하시며 간청하신다. 권면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 세상의 어느 축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 가운데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매일 보고 감사하고 살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논농사, 밭농사, 가축농사, 자식농사 되는 거 하나도 없어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듯이 4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주님께서 왜 구속해 주시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악하고 추한 죄인들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의 천국 잔치에 초청하신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다 못해 기이하고 신비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 신비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를 대부분 사람들은 발로 차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데 대한 그 기이함, 무한한 감사함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사 제껴놓고 그 초대에 응해야겠다 하는 갈망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먹으면 배설물로 나올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뷔페나 음식점에 미리 예약도 하고 줄도 서고 또 기다리다가 삐삐가 울리면 즉시 뛰어가면서도 영생과 지복의 삶을 주는 천국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지도 않고 막판에 와서 이거 다 차려놨으니 빨리 오라고 얘기를 해도 시큰둥합니다. 대통령이 초대하면 한 달 전부터 법석을 떨고 준비를 하면서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하나님 천국 잔치에는 관심이 없고 열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남 쳐다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다면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왜? 나는 분명히 청함받았는데 택함받았다고 확신하는데 나중에 택함받은 자는 적다고 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상 떠난다면 나는 정말 천국잔치에서 주님과 만찬을 같이 할 것이라고 확신하는가?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는가? 지금도 세상에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에 무관심하고 냉담한 사람들. 이거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에 무관심하고 냉담한 거예요. 둘째,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자신의 상식과 논리와 경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얘기를 하면은 좋다, 괜찮다, 참을만하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챌린지를 하고 왜 성도들을 사랑하기에 그리고 결단을 요구하면은 그때는 핍박합니다. 너 나가. 셋째, 복음을 듣고 와서 앉아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 하는 말만 믿고 자신의 의의 옷은 준비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 부류에 해당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진정 은혜로 의롭다 하셨기에 실제로 의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이들이 하는 변명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천국잔치에 참여하라 하고 권면을 받았을 때 다 일치하여 사양하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밭을 샀으니 불가불 나가보아야겠다.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봐야겠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 이제는 변명도 안 하고 나 못 가 그러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늘 듣는 얘기입니다. 먹고 살아야겠으니 학위를 마쳐야겠으니 잡을 잡아야겠으니 정착해야겠으니 먼저 자녀를 키워야겠으니 출가를 시켜야겠으니 집안 좀 갖고 와야겠으니 이제 좀 즐겨야겠으니 못 가겠다. 한순간 없어질 것들인 거 많이 압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교회에 오래 다녔으면서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눈앞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것들은 뒷전에 밀어놓고 사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들이 인내하지 못하면은 교회 하루도 못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성도들이 듣지 않아도 계속 얘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너는 그러라고 해서 목사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물론 이런 교인들 생각할 겁니다. 언젠가는 나도 죽기 전에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겠다.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 하는 말씀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나도 졸지에 오늘 교회 예배드리고 가다가 떠날 수 있다 하는 생각 하지를 않습니다. 첫 번째 부류 사람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두 번째, 오늘날도 복음을 핍박하는 크리스천들이 꽤 있습니다. 천국잔치에 초대받은 교인들 가운데는 그저 오지 않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 수많은 교회에서 목사들이 매일 쫓겨나갖고 또 다른 교회에 어플라이하고 왜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는 한 명도 없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대해서 수동적인 태도를 취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적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의 잘못된 삶을 지적하시고 고칠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사단은 극렬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어하는 세상을 음란히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아주 극렬하게 반응을 보입니다. 집안을 지옥같이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순전한 복음을 들으면 성화되진 않은 우리들 안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기든지 사단이 이기든지 결단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사단의 이야기 듣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거울로 삼아서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대다수 유대인들 닮지 말고 나의 죄된 생각, 속스러운 감정, 악한 삶 주님께서 지적하시면은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날도 자신은 천국 잔치에 초청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참여하고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더러운 옷을 입고 오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복음 전하는 자 핍박하지는 않지만은 나보고 성화되라고 하지 말라 하고 앉아 있습니다. 제발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도덕 윤리 강연 좀 하고 우리 남에게 좋은 일 하자, 좀 시간 내서 섬기자, 가서 좀 전도 좀 하자 뭐 이런 얘기만 하지 나 고치라고 하지 말라고. 주님은 에베소 4장 2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를 의롭게 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할 때 예복은 바로 새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의와 진리와 거룩한 삶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의와 거짓과 불경건한 삶을 삽니다. 이거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아담과 이브가 낳은 첫 아들 가인 이후로 우리 인간은 늘 우리가 원하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 시간, 물질, 달란트 다 드려서 주님을 예배하는데 왜 나라고 나한테 뭐라 그러느냐 하는 겁니다. 많은 교인들이 성령의 역사로가 아니라 자신의 선과 의로 교인이 되고 자신의 생각으로 교회에서 바치고 섬기고 구제합니다. 주님이 규정하신 예복이 있는데 그 규정하신 예복 입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예복 입고 나와서 잔치에 참여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누가 참 구원 받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되기 전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심판날에는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에 던지고 알곡만 창고에 들이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오늘 말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리고 오늘날 주님 뜻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참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기에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에게서는 참 복된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천국 잔치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수도원과 같이 침울하고 도 닦는 곳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즐거운 곳이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신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딴 게 아닙니다. 조물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죄인에 불과한 우리들을 초청하시고 잔치상을 차려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교인이건 교인이 아니건 악한 자건 선한 자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구원받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초대받고 잔치 자리에 나왔다고 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또 다른 의미에서 신비한 말씀입니다. 택함 받은 자는 적은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여기 택함 받은 자는 수동태 표현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구원받지 못한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고 하십니다. 구원은 또한 100%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 진리 가운데 어느 진리도 가감하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의 길에 들어서서 시작을 잘했다고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고 사는 거는 마라톤인데 처음에는 열심히 잘 뛰었지만은 나중에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99% 다 뛰었어도 나머지 1% 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또 마쳤다고 장땡이 아니고 믿음을 지켜야 받습니다. 원하옵기는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도 천국잔치에 오라 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초대에 이제는 뿌리치는 사람이 없고 모두 기쁜 마음으로 의의 예복 준비하고 삶으로써 잔치자리에 주님이 들어오실 때 우리 모두 택함받는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구약의 그 수많은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제의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수없이 적다는 것 말씀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제부터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100%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받았지만은 또한 100% 우리 책임을 다해야 이루어갈 수 있다 하는 것, 그 진리를 믿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명목적인 교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 근심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려고 애를 쓰시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권고하심과 촉구하심과 경고하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결국은 성령님께서 아무 역할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눈앞에 있는 고기 한 덩이에 정신이 팔려서 정작 걱정해야 될 것들, 필연적으로 올 것들 걱정하지 않고 썩어 없어질 것들을 걱정하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 전평생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구하는 모든 세상의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